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한것 같습니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비판할 때 이런 소리를 자주 합니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책이다. 물론 노예나 종이나 같은 의미니까 성경에는 종과 주인에 관한 언급도 많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섬길 때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겨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특히 이 로마서 13장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흐르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 성경은 노예나 주인을 높은 자와 낮은 자로 차별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신약시대의 교회에서는 노예와 주인이라도 서로 형제로 부르는 그런 관계를 교회 안에서는 만들어 갔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합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은 그 전에 먼저 이 질문 속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 속에 저의가 보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비정하냐, 비정하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노예와 같이 신분이 낮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냐, 아니면 돌보시지 않는 분이냐,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낮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소위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는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주인으로서 갑질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을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또 을의 입장에서는 나는 영원히 을의 입장에서 손해보고 상처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어떤 면에는 갑이 되어서 돌보아주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갑질 문화에 노출되다 보니까 늘 피해자가 되고 손해보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한국에서 한때 이 갑질 문화가 사회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적 사회에서는 이 갑질 문화가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사람들이 갑이 되었을 때는 슈퍼 갑질을 하고 을이 되면 늘 피해자라고 말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것도 배워서 그런지 안 갚음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을로 피해를 받고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이 되면은 철저하게 더큰 갑질하는 그런 문화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지성인이 지적을 했어요. 사실은 이런 사회적 구조가 더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로 인해서 잘못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잘못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바꿔 나가려고 생각하기보다는 국가나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바뀌어져서 날좀 편안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만 갖고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 세상 탓하고, 문화 탓하고, 상황 탓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민자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참 친구가 없다. 내가 여기 와서 살면서 배신도 많이 당했고,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속았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당사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배신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서로 경원시하며 친구를 삭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로 오래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피붙이들 가족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절대로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내 가족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좁은 생각 가지고 이웃과 편협한 관계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무한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투쟁과 탐욕이 가득한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아무도 옆에 없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탐욕과 투쟁이 가득 차 있을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관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남을 해치면서 그것도 모른 채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까미라고 하는 작가가 오해라고 하는 희곡을 통해서 이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어떤 모녀가 가난하게 시골에 살면서 여인숙을 꾸려 나가는데 이 여관도 아니고 호텔도 더욱 아닙니다. 생업이 그리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녀가 뭐 일을 하는데 그건 숙박하는 손님들을 잘 살펴서 뭐 연고가 없다든지 뭐 떠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갈취해서 부를 누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급기야 이 모녀는 손님들이 먹는 음식에 약을 타서 살해한 후에 강물에 시체를 버리고 그 손님의 물건들을 갈취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떨렸지만 하다 보니 제법 익숙해져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합리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을 가져다 줄 이 돈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지 결코 이것은 범죄나 살인이 아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여인숙에 찾아왔습니다. 보아하니 돈은 꽤 있어 보이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마을에 연고도 없어 보이는 한 젊은이가 들어온 것을 보고 약을 타서 죽인 후 시체를 강물에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전리품과 같은 그 청년의 가방을 엄마와 딸이 함께 뒤지는 그 순간 그 청년이 그토록 이 두 모녀가 기다리던 자기의 아들이자 오빠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시에 나가서 엄마와 여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신분을 속이고 그 집에 찾아온 그 오빠 그리고 그 아들이 어머니와 여동생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때 이 어머니는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누이 마르타는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당연히 저지르는 범죄일지라도 죄는 그 결과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그리고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투쟁과 탐욕으로 살아갈까요? 알버트 까미는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추구한답시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어떤 때는 죽이기까지 서슴지 아니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은 결국 그 탐욕과 투쟁 때문에 행복하기는커녕 자기 스스로도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알버트 까미는 그 작품 속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내려오는 옛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마라. 건강을 잃어도 네 건강을 생각해 주는 사람의 마음은 잃지 마라. 네 목숨은 잃을지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지는 마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한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산들, 더 잘 산들, 내 목숨을 유지한들 그건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한 게 있죠. 선생님,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이지. 너희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또한 너희가 얼마나 자기 목숨이 중요히 여기나 그 목숨같이 여기는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의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그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주님은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관계 속에 노출되어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청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필라델피아에서 이 공부할 때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저의 멘토였고 저희들 결혼식에 이 주례까지 해주셨던 전도식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뉴저지 중앙교회에 몇 달간 제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 중에 어떤 가족이 형제지간이었는데 참 교회를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섬기는 그런 가정들이었습니다. 한 분의 가정은 성가대에서 또 한 분의 이 가정은 교회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는데 저는 몇 달 동안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그 두 가정이 서로 형제지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사이가 나빠도 그렇게 나쁠 수가 없고 그래서 다른 데서는 안 그런지는 몰라도 교회 와서는 형제지간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은 별로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이 아는 척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거의가 그냥 투명인간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느 목사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성가대 대원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방치하기 시작하면은요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결국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여러분 그대로 방치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나 자신도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여러분 한 형제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를 그냥 다 받으셨으면 좋았을 걸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제가 어려서 유년주일학교 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은 우리 어린 저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인은 있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찌꺼기를 바쳤어요. 좋은 것은 다 지가 먹고 나쁜 걸 바쳤어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양 중에서 제일 예쁘고 실한 놈으로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정성 없는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안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우리 고등학교를 학생들을 지도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게 기억나는데 하나님께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래서 아벨은 양을 바쳤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농작물을 바쳤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만은 여러분 구약성경에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제사 중에 두 번째 나오는 제사 소제를 드릴 때에는 농작물을 가루로 내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해석도 틀렸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소통하는 것을 여러분 그 줄거리를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가인은 자기가 그것을 혼자 독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복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결국 그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가인이 얼마나 뻣뻣하게 섰습니까?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죽을 죄였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좋을 터인데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 여러분 분명한 답이 나오죠. 잠언 2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물이 역겨운 것이라면 악한 의미로 바치는 것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악한 자의 제물은 안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악인의 제사 안 받으신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신앙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기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기 잠언과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두 구절을 정리해서 보면은 가인은 믿음도 없었고 그리고 악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 보니까 창세기 이렇게 말하지요. 4장 4절 뒷부분부터 5절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시고 하시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그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 그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란 말씀이에요. 아벨과 그의 제사. 그러니까 아벨이 좋은 사람이니까 제물도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사. 가인이 악한 사람이니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제물보다 사람을 원하셨어요. 저들의 마음과 믿음을 원하신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형제간에 맺어가는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사람을 받을 때 그가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받거나 안 받거나 하신 것이란 말씀이에요. 결국 가인은 삶의 자리에서 형제와의 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제사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이런 실패한 제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파괴되거나 실패되거나 무슨 어떤 때는 내가 피해자로서 어떤 때는 내가 가해자로서 무너뜨린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정말 철저하게 파괴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바울을 찾아오게 됐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종살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간 도주를 종들이 하게 되면은 대부분 도피자금을 위해서 주인의 재물에 손을 대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죽을 각오하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돈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주인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인의 재산상의 손실도 입히고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멀리 도망을 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오네시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바울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되죠. 자, 이렇게 변화된 오네시모가 아마 삶의 자리를 바울에게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선생님, 저는 사실 여차저차해서 도망친 노예인데 지금도 우리 주인 빌레몬을 생각하면은 저에게 참 잘해주셨던 주인이었고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제 인생에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내가 편지를 한 장 써줄 테니까 그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가서 사죄하고 그 관계를 회복해라. 자, 이런 얘기를 바울로부터 들은 이 오네시모는 아마 펄쩍 뛰었을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제가 주인의 재산을 탈취해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도망쳐가지고 잡히거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면 죽임을 당합니다. 혹 생명은 건진다 하더라도 내 발목을 잘리거나 성기가 잘리는 그런 큰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제가 제 이전 주인에게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인에게로 꼭 돌아가서 관계를 회복해라. 내가 편지 한 장을 써주마. 그래서 그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갈 때 들고 간 편지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서 읽고 있는 바로 이 빌레몬서가 바로 그 편지인 겁니다. 골로새 지역의 교회 지도자였던 빌레몬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너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 그러니 용서하고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처음 접한 빌레몬도 펄쩍 뛰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배신한 노예를 그리고 우리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고 내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한테 큰 상처를 준 저 종놈을 용서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또한 빌레몬도 신약교회의 지도자로서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러고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빌레몬이란 사람은 골로새 교회를 지도하는 리더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네로 황제 시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해가 왔잖아요. 그때 가장 앞서가지고 이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습니다. 만약 빌레몬이 자기 집에서 도망쳐 나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 그의 집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온전한 관계를 그가 회복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던 오네시모가 그 이후에도 쭉 바울과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사죄를 했고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형제가 되었고 그래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네로 시대 때에 가장 강력하게 불의에 항거하고 순교했던 그런 지역의 교회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남아서 알려주고 있는 교회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앞에서 언급한 가인과 아벨처럼 잘못된 관계를 만들어 나가다가 결국 자기가 망하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내용을 보면은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굉장히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좋은 결과까지 이 다음에 주인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반면에 이 세 번째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이상하게 규정하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이지요. 주인님은 마음이 고두시고 심지 않는 데서 고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인을 정말 이상하게 보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인과의 관계를 이 한마디 때문에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한 모든 행동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어처구니 없이 주인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아버지 요셉으로,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형제들이 그냥 뭐 그냥 그러고 말아야지. 어떻게 이 형제들이 모이 작당해가지고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이 혈육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 노예를 팔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죽이는 것과 진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저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흉년들어 먹을 것 찾아서 애굽에 가서 이전에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요셉이 총리가 된 모습을 보고 기절초품을 했어요. 아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말이지.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물론 요셉 덕분에 아버지 모시고 와서 잘 살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생명이라도 붙이고 사는구나 하면서 그러고 지나왔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두려워서 곧바로 요셉을 찾아가지고 이 형제들이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총으로 여기시고 좀 보살펴달라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아 이미 용서를 다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무서우고 떠올리는 이런 마음에 또다시 요셉에게 찾아가가지고 간청하는 이 형제들, 이 형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불안 속에 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관계를 파괴하며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저들의 심보, 그들의 고약한 마음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마음속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관계를 방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당연히 무너지고 결국은 자기도 파괴되는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종은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은 종을 잘 대하라 이런 무슨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갑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또 의의 자리에 설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종이든 주인이든 무너진 관계를 새롭게 세우고 지금 주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일컬어 이 땅에 세우신 생명나무, 의의 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의의 나무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다가 어떤 책에서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구부러진 소나무는 산에 서 있지만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우뚝 솟은 거든 소나무는 목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베어가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굽은 소나무는 목재로 쓸 수도 없고 잘라서 가져가기도 불편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면하고 내버려 둔다. 그런데 이 굽은 소나무는 어느 순간 바닥을 치고 다시 굽어져 하늘을 본다. 옆으로 자라난 굽은 것이 다시 굽혀서 하늘을 향하여 가다 보면 그 모양이 정말 많이 굽어 있다. 그런데 그 굽은 소나무는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 보이고 결국 그들이 선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굽어져서 땅만 보고 걷고 싶을 때도 있고 옆으로 삐죽 나와서 누가 꺾으면 몸과 마음이 상해서 도대체 살아갈 방법을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를 향하여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지요. 그러면 어느덧 우리의 삶은 주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주님의 거룩한 선산을 지키는 그런 굽은 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굽은 소나무와 같은 우리를 성경은 이 땅에 세운 생명나무요 의의 나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국 TV에서 참 훌륭한 장로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퇴직금으로 갖고 있던 큰 돈 무려 3억이나 되는 그 큰 돈을 한 교회 안수집사님한테 빌려줬다가 떼었습니다. 사실 자기 재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떼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팠지만은 그러나 이 장모님은 용서하고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구치소에 갇혀있는 그 사람 좀 사면해달라고 편지도 써서 보내고 그래서 결국 다시 재기를 하는 데에 가장 큰 도움을 장로님이 주게 됩니다. 이거 TV에서 소개된 얘기예요. 그러고 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참 훌륭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 장로님이 제 후배가 목회하는 교회의 장로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장로님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니 그게 뭔 얘기야 하고 물었더니 그 장로님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은 정말 그렇게 밖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십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도 나도 이 다음에 장로님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저 장로님처럼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다고 하는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롤 모델이 바로 그분 장로님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청년들이 그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로 돌아온답니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그 장로님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한 이 안수 집사님이 더 나쁜 길로 가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빚을 갚고 베푸는 인생이 되겠다고 재기하고 변화되도록 그 모든 생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회복시켜 주신 그분이 바로 그 장로님이란 말씀. 저도 우리 교회 그런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계셔서 자랑 좀 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우리 장로님들에게나 여러분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셔서 세우셨습니다. 나쁜 관계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빚어지는 수많은 관계들을 새롭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를 이 시간에 세워주셨습니다. 여전히 악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방치된 관계에서 그냥 그렇게 서 있지만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나무로 의의 나무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소개시켜 드린 대로 굽은 소나무처럼 하늘을 향하여 두 팔 힘껏 벌리며 세상을 활개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우리 주변과의 관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회복시키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이 한 시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 있기 전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너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부고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꾸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내 앞에 있으니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영광 빛난 곳을 주설하겠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앞길과 생업과 그리고 특별히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